오늘은 그리스도 중심의 비유로 15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해산의 비유 두 번째 시간인데 제목은 교회가 해야 할 두 가지 해산, 교회가 해야 할 두 가지 해산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달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본문이 요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얘기하시면서 제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살아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해석했습니다. 이 본문이 비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자가 누굴 의미하는지, 해산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아기가 누굴 얘기하는지, 낳는다는 것이 무엇을 비유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복습하죠. 여기서 여자, 마태복음, 요한복음 13장부터 시작하는 이 얘기에서 여자는 누굴 가리킵니까?
어머니?
여자는 엄마죠. 예, 그렇죠. 근데 그 어머니의 역할, 여자의 역할은 본문상에는 제자들 얘기하고 있고 정확하게 좀 더 확대하게 얘기하자면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죠? 그리고 아기가 누구예요? 아기. 여자가 낳는 아기.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해산이란 말은 죽음을 얘기하고 있고 아기를 낳는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교회는 곧 여자를 얘기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여기서 아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산할 때 여자가 갖는 이 해산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애통을 얘기합니다. 고통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해산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얘기하고 있고 아기가 나왔다. 탄생은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제자들이 다시금 기뻐하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리되시죠? 자, 이것이 지난주에 살펴보면서 우리가 좀 내용을 다뤘습니다. 제가 하나 질문할 텐데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를 낳은 거예요? 아니면 그리스도가 교회를 낳은 겁니까? 그러면 금방 여자가 아이를 낳는다는 말 틀린 말입니까?
여자가 아이를 안 낳은 건 없어요.
그죠? 그죠? 아, 우리 요즘 정영 성도님은 계속 정답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분명 여자가 누굴 낳아요? 아이를 낳았죠. 우리 본문에서 요한복음 16장에서 분명히 여자가 아이를 낳았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방 이제 성도님도 얘기한 것처럼 아니, 그리스도가 누굴 낳아야지. 요 교회를 낳는 거지.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이 두 가지 얘기가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니, 교회가 그리스도를 낳았고 그리스도 어떻게 교회를 또 낳냐. 이게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면서 오늘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두 가지 사명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가 그리스도를 낳았다라는 이 비유적 의미는 무엇이냐면 먼저 이 말씀은 성경 제일 처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에 대한 가장 첫 번째 얘기가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누굴 낳아요? 그리스도를 낳는 얘기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자 처음으로 구원의 계획을 선포하셨는데 그때 여자가 누굴 낳아요? 여자의 씨, 후손을 낳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에 뭐가 있는 거예요? 여자의 씨, 후손이 씨거든요. 여자에 뭐가 있겠다? 씨가 일어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여자의 씨가 일어나서 누구를 상하게 합니까? 네, 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그러니까 이 본문의 얘기는 자 여자가 누굴 낳아요? 그리스도를 낳는다는 얘기는 교회가 구주를 탄생시킬 수 있는 구주를 만들 수 있어요? 우리를 구원할 구주를 만들 수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구주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선물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 어떤 교회라는 집단이 절대 뭐 할 수 없냐면 구주를 탄생시킬 수 없어요. 그럼 여자가 교회가 그리스도를 낳는다는 의미 자체는 교회가 구주를 생성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교회, 구약의 교회, 하나님 백성을 통해서 뭐 하신다? 나오신다, 오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구주를 생성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지만 이 구약의 교회,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분이 어떻게 태어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 22절에는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인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비하노니 이는 구원이 어디서 나요? 유대인에게서 난다.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신다? 유대인에서 태어나신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가 누굴 낳았다? 교회를 낳았다는 말은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낳는다는 의미, 비유. 먼저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그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뭐 하셨도다? 낳으셨도다. 누가 낳았어요? 우리를.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를 뭐 하셨, 뭐 했냐면 탄생시켰습니다. 그리스도 교회를 낳는다 비유적 의미는 예수님께서 누굴 탄생시키는 거예요? 교회를 탄생시키는 겁니다. 근데 교회란, 교회의 정의가 뭐예요? 교회란 반드시 누구에 의해서 태어난 존재여야 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태어난 곳만 진짜 교회예요. 교회에 모여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다 뭐 모입니다 해서 교회에 모였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할 때 십자가를 통과한 자만이 뭐가 되는 거예요? 교인,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금방 교회가 그리스도를 낳았다는 말에서 그 교회는 그냥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럼 여자가 아이를 뵈면 아프죠. 그리고 낳으면 기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유대인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때 슬퍼했습니까? 진짜 교회는 뭐예요? 진짜 교회는 아파한단 말이에요. 누가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 고통에 대해서 의미를 알고 아파하는데 누구는? 바리새인들은 그걸 즐거워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부활할 때 제자들은 즐거워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땠을까요? 싫었죠. 그럼 그들은 교회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본문에서 그냥 집단적인 교회에 모이는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그리스도를 통과한 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다시 태어난 자, 거듭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해서 실은 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태어난 자가 아니에요. 그 비유가 마태복음 13장의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분명 교회에 다 좋은 씨만 뿌린 줄 알았는데 사단이 뭘 또 뿌렸어요? 가라지도 뿌렸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가 같이 존재하냐면 늘 선과 악이 이곳에서 어떻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 교회하면 다 천한 뭐 착한 사람이 있겠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근데 교회의 복음을 통해서 분명히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자, 근데 이 얘기 그리스도가 누굴 낳았다? 여자를 낳았다. 교회를 탄생시켰다는 이 얘기는 어디에 가장 첫 번째 기록됐냐면 동일하게 창세기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의 이 얘기, 이 탄생의 이야기는 누구와 연관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여자인 교회를 탄생시키는 일과 같은 것입니다. 먼저 창세기 2장의 배경이 되는 내용들을 우리가 본문을 알고 있으니까 핵심만 좀 살펴볼게요. 언제 창조가 끝났습니까? 창조의 총 기간은 7일이지만 여섯째 날 뭐가 끝났어요? 모든 창조의 큰 것은 다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태어났어요? 여섯째 날 누가 태어났어요? 금요일 날 여섯째 날 누가 태어났어요? 제일 마지막으로 태어난 존재. 그죠? 아담, 그 다음에 하와죠. 아담이 먼저 태어났죠. 자, 아담이 태어나서 혼자 있었습니다. 하와가 동시에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아담은 여자의 필요성을 느꼈어요? 못 느꼈어요?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느끼도록 어떻게 역사하신 것이죠. 그래서 아담이 그 여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어떻게 행동했냐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하나님께 여자를 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로 여자를 주기로 하시면서 뭘 재워요? 아담이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갈비뼈로 뭐예요?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자가 갈비뼈로 만들지 몰랐다면 여자가 올 때, 이 하와가 올 때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는 고백을 절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과의 이미 어떤 여자를 낳기 위한 무슨 얘기들이 어떻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갈비뼈에서 누가 만들었냐? 여자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섯째 날이 끝나고 그 다음에 무슨 날이에요? 일곱째 날 안식일이 들어갑니다. 이것이 창조의 안식이에요. 근데 동일하게 4000년이 지난 후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언제 돌아가셨어요? 여섯째 날 금요일에 돌아가셨습니다. 창조 때는 아담이 태어났지만 이때는 예수님께서 잠드는 것의 비유적 표현은 죽음이에요. 십자가에서 아담은 옆구리가 상, 아니, 갈비뼈가 상했지만 예수님 옆구리가 뭐 했었어요? 상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 태어나냐면 그 시대 죽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태어났어요. 그럼 그 다음 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을 우리는 구속의 안식일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얘기가 왜 그리스도가 아담과 하와의 모델이 되느냐, 아담과 하와의 얘기가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느냐에 대한 얘기는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5장의 전반부 21절부터가 그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결론에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누구를 떠나?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라. 이것이 창세기 2장 24절 얘기예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뭘 이루어요? 한 몸을 이루지리다. 이 비밀이 뭐하도다? 크도다. 자, 이게 뭐예요? 비밀이에요. 이게 비밀. 아담과 하와가 결혼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무슨 영적인 비밀을 갖고 있는데 그 비밀은 누가 누구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남편이 그리스도와 누구의 관계입니까? 교회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예수님이 하늘을 떠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셨어요. 여자를 얻기 위하여. 여자를 얻은 다음에 교회를 얻은 다음에 둘이 뭘 연합을 한 몸 연합을 이룬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태어난 교회가 해야 할 두 가지 해설이 있어요. 성경에는 이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태어나면 잉태 해설을 해야 되는데 두 가지 해설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곧 우리의 사명입니다. 자, 그 두 가지 해설이 뭔가? 첫 번째 해설은 뭘 것 같습니까? 교회가 해야 할 첫 번째 해설.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우리 지난주에도 이거 했는데. 그죠? 첫 번째 예산은 성경에 첫 번째 예산은 복음, 교회가 복음을 증거함으로 누굴 구원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뭐 했다? 해산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바울이 복음으로서 너희를 뭐 했어요? 낳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했어요? 복음으로 저 사람을 영혼을 구원했다라는 표현으로 어떻게? 해산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앞두고 이 성계에 관련된 설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깊이 다루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해산이 있는데 두 번째 해산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해산. 교회가 반드시 해야 할 두 번째 해산이 있습니다. 성경에 딱 두 가지 해산이 있는데 하나는 복음, 영혼 구원을 위한 해산이 있고 또 하나의 해산이 있어요. 그 해산은 뭘까요? 네, 침례는 첫 번째에 속합니다. 네? 자, 이 두 번째 해산이 뭐냐면 그리스의 형상을 이루는 해산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누구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교회가 해야 할 해산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복음을 통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첫 번째 해산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구원받은 자의 삶 가운데 누가 나타나야 돼요? 여기 안 믿는 자가 아니라 나의 자녀들아 나의 자녀 이미 만 자들 이미 태어난 자들아 복음을 영접한 자들아 뭘 또 낳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낳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두 번째 해산이에요.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여기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형상을 이루다라는 이 단어 한 단어가 이 두 단, 우린 두 개잖아요. 형상을 이루다 이것이 두 개의 단어로 되어 있는데 원래 헬라어 원어는 딱 한 단어입니다. 모르포라는 단어고 이 단어는 성경 전체 단 한 번 쓰였어요. 단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모르포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것이 이제 특별 수동 때 뭐 형태를 만들다 모양을 만들다라는 뜻을 갖고 있지만 수동태 이 수동 본문의 수동태를 사용할 때에 반드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자궁 안에서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궁 안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형상이 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모르포라고 합니다. 왜 이 말이 중요하냐면 우리는 자칫 그리스의 형상으로 나타난다는 말을 아, 나의 모습, 내가 죄인인데 죄인의 모습 점점 변화되어서 뭐가 된다? 그러니까 좋은 모습, 아름다운 모습을 갖춘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 모르포라는 이 단어 자체는 절대 그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이건 마치 뭐냐면 예수님께서 아기로 태어났죠. 그죠? 그러면 여전히 아기라도 예수님인가요? 아기면 예수님이 아닌가요? 아기도 예수님이죠. 12살이 됐어요. 12살이 됐으면 예수님이 아닌가요? 여전히 예수님이죠. 단지 뭐 하는 과정이에요? 성장하는 과정이지 그 본질은 동일하게 뭐예요? 예수님입니다. 이게 제가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형상은 우리의 죄의 모습이 점점 변화되어서 어떻게 의의를 형성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가시나무가 아무리 자라나도 뭐가 될 수 없어요? 포도나무가 될 수가 없어요. 포도나무가 점점 자라서 뭐가 포도나는 열매를 맺히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모르포로라는 뜻 자체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작 자체가 뭐냐면 예수님 형상이고 그것이 자란다는 뜻이지 가시나무에서 점점 변화돼가지고 뭐가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원숭이가 점점 자라나가지고 어떻게 시간이 많이 흐르면 뭐가 될 것이다? 사람이 될 것이라는 논리가 아닙니다. 이 단어 자체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한 예를 들어볼게요. 예레미야 13장 23절에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의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면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구스인이 피부가 까만데 까만 피부가 어떻게 하얗게 바뀔 수 있어요? 네. 바뀔 수 원래 없어요. 어떤 노력을 다하더라도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한 1000년 정도 지나면 바뀔까요? 피부가? 네. 표범의 반점도 바뀌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바뀌지 않아요. 여전히 악한 우리도 아무리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어떤 좋은 환경을 만난다고 절대 뭐 해주지 않아요? 절대 선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노력으로 선해질 수 없어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가시나무는 가시나무예요. 아무리 시간이 지나면 포도나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이 말하는 진화론이에요. 우리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지나더라도 어떠한 시간이 지나더라도 절대 뭐 할 수 없기에 악한 자가 손을 낼 수 없기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시 갈라디아서 4장 19절 보세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려면 반드시 뭘 경험해야 돼요? 해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희가 뭘 맺으려면 그리스도 형상이라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면 해산이 뭐 다시 태어난다. 다른 말로 하자면 너는 죽고 다시 태어나야지만이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6장에서도 해산의 의미가 뭐예요? 죽음. 그리스의 죽음을 얘기했습니다. 죽음 외에는 절대 뭐 할 수 없냐면 뭐가 낫지 않아요? 선한 열매가 낫지 않습니다. 아,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보고 교회도 열심히 출석하고 새벽 기도 자신이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면 좀 바뀌지 않을까요? 네? 봉사도 많이 하고 그러면 좀 바뀌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죽지 아니하면 절대 뭐가 맺을 수 없냐면 선한 형상에 맺을 수 없는데 우리 누가복음 18장에 18장 11절부터 14절까지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서서 따로 기도하되 이제 뭘 기도합니까? 나는 토격도 안 했고 불이 가늠 하는 저런 자들과 차원이 달라요. 세리와도 같지 아니하고 난 일에 두 번씩이나 금식합니다. 아, 여러분 금식 두 번씩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기도 할 수 있겠어요? 전 이런 사람 딱 만나면 그래서 기가 죽어요. 전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합니다. 그럼 벌써 난 식욕을 탐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벌써 여러분 이런 말 할 때 벌써 뭐가 기가 죽어요. 확 기가 죽습니다. 저 사람 영적으로 망한 것 같아요. 아주 고고하고 거룩한 것 같고. 그죠? 그럼 금식이 나쁜 건가요? 근데 이 바리새인의 이런 얘기가 지금 뭐가 문제가 생겼냐면 세리는 한 줄에 있어요. 하늘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저를 좀 불쌍히 해달라고 하고 끝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야 누가 더 의롭냐? 누가? 세리가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진짜 죄인 그 세리가 의인이라고 지정을 받고 바리새인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아니 말씀도 열심히 뭐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이죠. 금식도 하고 말이죠. 그런 사람 앞에 딱 쓰면 벌써 그게 느끼잖아요. 아우, 나도 금식하고 기도해야지 뭐 이렇게. 네? 나쁜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런데 오히려 이 행동을 한 누가? 바리새인이 죄인 취급받았습니다. 누구 눈에는? 하나님의 눈에는요. 기도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말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죠. 근데 이것이 무슨 도구가 됐냐면 자기를 높이는 도구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얼마나 이런 것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한 행동이 내가 기도하는 것 어떤 것 내가 교회 열심히 참석하는 것 헌금 잘 되는 것 이것이 내가 봉사 이것이 뭐 나의 잘됨을 뭐 하는 거예요? 나의 잘된 것 나의 높임 나의 신앙을 자랑하는 행위가 되면 누구랑 똑같냐면 바리새인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런 것들이 풍부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한 걸 통해서 뭘 나의 나됨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되게 애를 써요. 예수님께서 처음 시험 받았잖아요. 이렇게 세 번 광야에서 세 번 시험 받았을 때 사단이 계속 공격한 것이 뭐냐면 너 자신을 증명하라는 겁니다. 너가 누구면 하나님 아들이면 위에서 어떻게 뛰어내리라. 돌을 가지고 뭘 만들라? 떡을 만. 너가 하나님 아들이면 너 자신을 뭐 해줘요 자꾸.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한 행동을 궁극적으로 누굴 높이는 거냐면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 오직 하나님께 초점을 두는 겁니다. 자신의 증명에 하나도 애쓰지 않았어요. 근데 저부터 시작해서 자신을 증명하고 자신을 높이면 너무 애를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씀과 기도와 봉사 성교가 뭐하지 아니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면 이런 말씀과 기도와 봉사 언제 나를 높이는 데 사용됩니다. 자신을 높이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계속 뭘 강조하냐면 죽음을 강조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뭘 잃어버리는 자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우리는 항상 예수의 죽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짊어진대요.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이 뭐예요? 십자가죠. 십자가를 계속 짊어지겠다는 거예요. 죽겠다는 계속.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어디에 넘겨져요?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어디에 넘겨져야 돼요? 죽음에. 그 사도 바울은 내가 날마다 뭐하노라? 죽노라. 그러니까 기독교는 죽음의 신앙입니다. 그래야 생명이 꽃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암성을 받았다. 죽는 선고를 받았다 해서 죽는 선고를 받아가지고 죽는 그 시간까지 도달하는 그 과정에서 다섯 가지의 어떤 인간이 이렇게 심리와 어떤 인격적인 반응이 있대요. 다섯 단계를 거치는데 이거는 아주 보편적인 얘기랍니다. 그래서 죽음이 선고되고 죽음에 도달하는 시간까지 과정에서 인간의 심리와 인격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심리학자, 뭐 의사들, 생리학자들이 공통적 연구해서 내린 결론, 대부분 다 공감하는 내용들입니다. 이 다섯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가 뭘 것 같아요? 첫 번째 죽음의 선고를 받으면 거의 모든 사람의 첫 번째 하는 행동이 부인입니다. 부인.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오진일 거야. 암 검사했는데 여기서 암이 발명됐다. 그러면 다른 병원도 뭐 해봐야 돼요? 가봐야 돼요. 아니, 안 믿겨지는 거죠. 처음에는 무슨 형상? 부인하는 겁니다. 여기저기 진단받으러 다녀요. 두 번째가 뭐냐면 너무 확실해. 이제 여러 병원 다녀도 뭐야? 맞아, 암이야. 이제 뭐 3기나 거의 죽을 때 다 됐어요. 그러면 두 번째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부인담이 일어난 두 번째 상황. 분노입니다, 분노. 왜 하필 나야? 아니야, 저 사람은 뭐가, 내가 건강식 때 있는데 무슨 왜 나한테 암이 와?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 뭐 여하튼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분노하는 분노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쳤냐 이거예요. 세 번째 단계가 뭘 것 같아요? 이제 분노에 이르면 세 번째 단계가 뭘 것 같습니까? 다섯 단계 중에 지금 세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가 뭘 하냐면 거래랍니다. 거래. 이 거래란 뭐냐면 어떻게 하든 간에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혹시 다른 사람과의 어떤 관계에 문제가 있지 않나. 뭐 여러 가지 어떤 뭐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아서 건강치를 잘 못해서 해서 열심히 뭘 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돌아다니는 뭐 이상건 박사님 세미나도 하고 뭐 이렇게 여기저기 유명한 데 다 다니고 막 했어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막 부르짖도 잘 돕고. 그런데 안 나아. 이게 나오면 상관없는데 이게 안 낫게 됐을 때, 이게 효과가 없을 때, 거래가 실패했을 때 나타난 네 번째 단계가 뭘 것 같습니까? 거래 실패했어요. 결국 계속 어떻게? 몸은 자꾸 안 좋아지고 어떤 걸 해도 이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이때 나타난 네 번째 단계가 실패하게 되면 우울증 내지 자포자기가 일어납니다. 더 이상 어떻게? 안 되는구나. 아, 그렇죠. 죽는구나. 네. 우울해지고. 자, 이 다섯 번째가 중요한데, 이 다섯 번째 이르는 단계에 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 중에 하나에 끝나든가, 몇 가지 단계가 있는데, 다섯 번째 단계를 가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특별히 다섯 번째 단계는, 예, 기독교인들에게 많이 나타납니다. 네. 이 다섯 번째 단계는 기독교인이 나타난 이유는 다섯 번째 단계 뭐냐면, 마지막 수용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 이 사실 그대로 어떻게? 죽음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고 있었던, 살았던 그런 무거운 인생의 짐을 다 내려놓고 용서해야 될 걸 용서해주고 사랑하지 못한 사람을 사랑해주고 자신의 뭘 준비하냐면 죽음을 준비해요. 근데 이때, 이럴 때, 수용할 때 이때 무슨 일이 나냐면 이 심리학자들과 이런 것들 연구하는 자들이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인격의 상당한 성숙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뭘 경험해? 죽음을 딱 수용했을 때 나타난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인격의 성숙입니다.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데 이런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너무 드물어요. 많지 않답니다. 그러나 대부분 아름다운 신앙을 맞이하는 사람들, 이 삶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신앙을 잘 갖고 왔던 사람들이 아름다운 수용의 단계까지 들어간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참 재밌는 사실은 이 여기에 대해서 스카펙 박사라는 사람이 이 다섯 가지 단계가 단순히 죽음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도 우리 인생에게도 수없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뭐 할 때 나타나냐면 어떤 작은 아픔들, 뭐 고난들, 어려움들, 역경들 이런 것들을 만나게 되면 이 다섯 가지 단계가 어떻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다섯 가지 단계를 끝까지 통과한 사람이 있고 통과하지 못한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보면 마지막 죽음 전에 수많은 작은 죽음들을 마하고 있다, 경험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저를 막 해코지 합니다. 그리고 막 나쁘다고 막 떠벌려요 남에게. 그럼 저는 내가 왜 나빠? 그죠? 자, 내가 왜 나쁘지? 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부인할까요? 아, 난 정말 나쁜 놈이야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 일반적으로 어떻게? 부인하고 싶죠. 난 그런 사람이 아닌데 라고 그러죠. 난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말할 리가 없고. 그런데 이제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그 사실이 어떻게? 진짜 나의 부족함이 진짜인 것 같아. 근데 가만 생각하면 그럼 나만 그렇냐 이거예요. 내가 보니까 주변 사람 다 뭐하구만은 똑같구만은. 그리고 철저히 뭘 합니까? 부인합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두 번째 단계가 분노합니다. 분노하고 열받고. 세 번째 단계가 거래로 넘어가죠. 왜 거래로 넘어가냐면 내가 저 사람한테 좀 잘해주면 이 문제 해결되지 않을까 해서 그 사람과 뭘 하려고 그래요. 뭐 잘 관계를 메꾸려고 그러는데 잘해줌에도 불구하고 거래에 뭐하면 실패하게 되면 되게 우울해지겠죠. 그죠? 네, 우울증이 오고 또 더 이상 안 되니까 자포자기한 심정이 생깁니다. 그다가 제일 마지막에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남의 지적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수용의 단계예요. 그때 우리가 인격이 성숙하는 과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남에게 지적받은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죠?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뭘 위하여, 우리의 성숙을 위하여 자꾸 무엇을 드러내시냐면 죄를 드러내십니다. 우리의 감추어졌던 걸 자꾸 드러내십니다. 가장 잘 일어나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죄가 가장 잘 드러나는 곳. 나의 죄가 교회에서 잘 안 드러나요. 다 예쁘게 하시고 예쁘게 앉으시고 설교 잘 듣고 이렇게 다 신앙이 아주 좋게 보여요. 어디서 드러나는지 아세요? 집에서.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거기서 뭐가 드러나냐면 나의 인격이 드러납니다. 나의 품성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거기가 가장 뭐하는 곳이냐면, 왜냐하면 이미 뭐 알 것 다 알거든. 안 그래요? 왜 감출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나의 인격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 곧 어디예요? 가정입니다. 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그런 다툼이 있는 곳에 뭘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고 나의 인격을 드러내심으로 무엇을 원하시냐면 그 죄를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 누굴 통하여 내가 죽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성숙하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죽는 이 과정에서 우린 죽음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이때 성숙, 새로운 생명의 그리스도와 주신 새로운 생명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기적인 자아를 깨뜨리기 위하여 때로는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자기하고 아무 관계없는 일들을 맡기기도 합니다. 의무로 책임을 얹혀주기도 하시죠. 그러나 그것은 곧 누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런 책임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마하기 위하여 성숙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럴 때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것을 내가 죽고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명을 얻게 될 때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성숙을 신앙의 성숙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해산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해산의 고통, 우리 인격을 닦는 것은 아픈 일이지만 이러한 인격의 변화를 통하여 우리의 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행복을 더 깊이 경험하는 주의 백성 되길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교회가 가져야 하는 두 가지 해상, 두 가지 사명이 첫 번째는 복음을 증거함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고 두 번째는 누굴 탄생시키는 겁니까? 우리의 품성 가운데 내가 할 수 없는 절대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기 위하여 내가 죽고 누구를 의지하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런 그리스도 형상의 품성을 풍성히 맺는 주의 백성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